54만 불 소득이면 미국 상위 1%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을 모두 합해가지고 1% 인구로 나누면은 평균 180만 불 번다고 해요. 8만 불 소득 납세자가 평균인데요. 20배나 벌죠. 또 11만 불을 벌면은 세계 상위 1%라고 합니다.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구와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들이 1% 클래스라고 하십시다. 우리가 누리는 복지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우리의 클래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클래스를 이탈하고 배반해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이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딜레마이지만은 메시지의 주제를 오늘 삼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1% 클래스를 이탈한 왕이 있었나요? 예로부터 왕들이 군림했죠. 왕들이 누구입니까? 연로하신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네 아들들을 징발할 거야. 기병 마부로 부릴 거야. 땅 갈고 김 메고 수확하고 전쟁 장비 제작에 투입할 거야. 네 딸들도 불러서 미용사 조리사도 부려먹을 거야. 네 논밭 전지 있지? 과수밭 의장이나 염전이나 경도에서 나는 네 모든 소득에 내가 세금을 매길 거야. 왜냐하면 내 수하의 궁전 문지기에서부터 영상 대감들에게 내가 녹병을 줘야 하지 않느냐. 너의 소유, 너의 노비, 가축도 내가 좀 빌려 써야 돼. 성벽을 쌓고 물길을 내는데 필요하지 않느냐고. 왕이 생기면 그 순간 모두 하인이 된다고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장난을 써볼게요. 하이테커가 있고 하이테이커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나 제프 베조, 저크 버그만 같은 사람은 하이테크라고 하죠. 성경에는 하이테이커가 있어요. 테이크는 취한다, 가진다, 빼앗는다는 말인데 밧세바를 테이크한 다윗 왕이 있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후궁 여인들을 테이크했습니다. 수많은 인부들을 부려서 토목 공사를 일으켰습니다. 은금과 곡물을 세금으로 매겨서 바치게 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 왕들 대표적인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입니다. 이들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먼저 요시야 왕입니다. 선 왕들이 남긴 부와 힘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느 날 두루마리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아마 신명기였을 것입니다. 펼쳐보다가 망치로 한대 맞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 옷을 찢지요. 낭독자가 읽어주는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가 통렬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나와 백성과 유다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했느냐. 바벨론 침공 전운이 돌기 시작할 때였으니까요. 조상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도대체 왕이 어떤 내용을 읽었기에 옷을 있습니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라는 신명기를 읽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요시야 왕은 개혁에 나서지요. 언약을 준수하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개혁 말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계획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과 권을 가진 자가 참담한 현실에 눈뜨자 행동하게 된 드라마입니다. 무릇 개혁이란 금권이 진행하는 원래 방향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사회 경제적 이문을 남기는 방향에서 역행하는 개혁입니다. 현체제의 혜택을 누리는 안전장치, 자기 방어 시스템을 벗어나 뭔가로 대체해야 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역사적 가능성을 여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개국에 준하는 개혁 엄청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개국 혹은 개혁의 무게가 실리면 묘호에 조를 붙입니다. 태조와 태종이 다르죠. 세조와 세종이 다른 묘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의 묘호를 한국식으로 붙이면 요시아 종이 아닌 요시아 조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에서 요시아는 눈부시게 특이했습니다. 그는 상위 1% 클래스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배반했습니다. 요시아 왕에 이어서 그 아들 여호야킴이 승계합니다. 여호야킴은 아버지의 개혁 비전을 잊지 못합니다. 예전 조상 임금들이 하던 행태를 답습한 거죠. 그게 페네서스를 것입니다. 아버지 왕이 발견하고 기뻐하고 놀라며 두려워했던 바로 그 신명기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열왕기 사가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는 여호야킴입니다. 여호야킴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는 과감하게 자신이 속한 지배 클래스를 배반했으나 아들은 순응하고 회귀했던 역사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도 아비와 아들을 평가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네, 아들의 불의와 부정을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에 빗대어 가짜없이 비난을 합니다. 통렬합니다. 백향목 큰집 넓은 다락 가질 생각만 하는구나. 그렇다고 네가 왕권 누수가 없겠느냐? 그건 망상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통치하는 세상에서 자기 탐욕에 취해 착취를 일삼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할 것인지 선지자는 아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어떻게 화를 내는가요? 아들 여호야킴은 끌려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아들 여호야킴의 실패를 강조하기 위한 아버지 요시야의 행적 대조에 특이한 문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요시야 개혁의 핵심은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불의와 부정에 대한 반대말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신명기 처방전이라고 불리는 율법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사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먹고 사는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을 펼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재보고 늘여도보고 줄여도보고 어떤 명제나 이론을 세워서 검증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과 실천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비판은 아버지와 아들 왕 사이 비교 대조의 좋은 모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메시지는 본문에 등장하는 제3의 왕 시드기야에 맞추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데요. 여호야킴의 동생이죠. 당시 예루살렘 함락을 앞두고 아버지 요시아 개혁을 흉내내고자 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직면한 위기에 급진적인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감은 지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보면 그는 율법 시행령으로서 가장 급진적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 즉 빚 탕감을 감행합니다. 아버지 요시아처럼 시드기야 왕의 이런 개혁 시도는 당대 1%의 이익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빚이란 하층민들이 1%들을 의존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시드기야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버지가 봐도 놀랄만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슬프게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예레미야 34장 11절. 시드기야는 율법에 거의 순종하려다가 만 것입니다. 완전 순종이 아니었죠.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시드기야 왕이 왜 진로를 선회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르지만 1% 클래스의 막강 압력에 굴복했을 것 같아요. 해방시켜주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시드기야 왕은 노예 해방이라는 결단이나 용기나 불굴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어기고 율법의 명에 반항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1%들을 위한 회군을 택해버렸습니다. 1%들은 금융관리야말로 재물을 선점하는 최선임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1%들은 빚갚을 힘이 없는 자들의 신음과 고통에 눈 깜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처럼 개혁을 이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야킴의 길, 착취하던 정책을 택하고야 맙니다. 같이 자란 당대의 1%들이 취한 인습이고 관습이니까요. 개혁 약속을 뒤집는 이러한 반칙이 선지자의 꾸중을 불러옵니다. 놀랄 일이 아니죠. 본문 14절에 선지자는 율법의 요구가 뭔지 증언합니다. 15절에 처음에 율법을 거의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칭찬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선지자는 꾸짖습니다. 내 이름을 더럽힌 죄를 고발합니다. 주목해 보십시다. 금융시스템, 빚 독촉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재난을 기뻐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비를 형제 혹은 친구 이웃에게 놓아주지 않는 행위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꾸짖음은 계속됩니다. 17절에 왕과 성읍에서 쏟아지는 진노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처럼 올 것입니다. 이웃을 착취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는 1%들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역사서와 선지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왕 중심으로 시대순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선지서는 그 시대순 사이사이 빈 공간을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1%들이 취하는 입장, 사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요시아는 당대 1% 이데올로기를 거부했습니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 왕권을 사용했습니다. 왕의 아부하는 1% 클래스를 배반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들 여호야킴은 왕이 누리는 특권과 사치를 향유하는 라이프로 회귀해버렸습니다. 아예 자신이 속한 1%의 이익을 대변하기로 한 것입니다. 1% 이데올로기에 충실하면서 가난한 자를 업수히 여기고 율법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드기야는 간을 보고 찔러보는 스타일입니다. 율법 순종 가능성을 시도는 해본 것이죠. 아버지 요시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결국 여호야킴의 방식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1%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택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따라가면 1%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먹고 취하고 어시되고 마치 나라가 망할 위기에도 항체 면역이 생긴 자들처럼 보입니다. 망할 징조에도 변화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말이 재앙이죠. 보라, 내가 바벨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형님 여호야킴에게 저주의 말 화가 임할 예언이 동생 시드기야에게 현실이 될 예언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배만 채우던 예루살렘 1%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무슨 화란 말인가, 쥐뿔 같은 소리 말라 라면서 술 취한 눈으로 보고 혀 꼬이는 말을 내뱉는 중입니다. 한 공동체가 생동하며 미래로 전진하려면 공공의 유익에 주목하고 투자해야 하죠. 우리의 요시아의 왕의 개혁이 그랬습니다. 그는 1% 클래스의 이탈자입니다.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요시아 왕과 같은 더 많은 이탈자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그래요, 제가 1% 맞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나서야 합니다. 자신이 1%라고 생각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1%처럼 누리던 특권과 일상에서 이젠 요시아처럼 깨어나야 합니다. 미국에서 풍족하게 사는 우리는 내가 속한 클래스에 반하는 발상, 역발상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낙을 누리고 이문을 남기고 맛나게 먹고 마시며 사는 1% 우리가 맞습니다. 그 1%로서 세상을 바꾸는 데 우리 에너지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모델을 따를까요? 이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연대하는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질적으로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호야킴 모델을 따를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힐 것이고 이 창조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모델을 따를까요? 거의 순종할 뻔하다가 개혁을 외면하고 멸망을 자초할 것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시드기야 모델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할 줄 모를까요? 압니다. 당연히 요시아를 선택해야 되죠. 개역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조는 시드기야입니다. 개혁을 거의 완성할 것처럼 갔다가 주저앉는 것이에요. 요시아처럼 개혁을 선택하기까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쥐어짜고 단물 빨아먹는 1%들과 같이 남아 있을 것인가요? 저들을 돌보는 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중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도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읽었을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5절. 당연히 생명을 택하는 일이어야 하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1%인가 아닌가 인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테면 말하자면 우리가 속한 편한 클래스를 이탈해 보자는 것입니다. 배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는 어른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가로막는다고 아우성인데요. 미래가 암울한 세대가 새롭고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면 더 좋습니다.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시드기야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개혁을 이룰 수는 있으나 연약하여 회귀하는 주저앉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드기야의 연약한 인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1%에 속한 클래스임을 인식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허랑방탕하는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셔서 요시아와 같은 개혁에 임할 수 있도록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도와서 반드시 신명기의 언약을 율법을 성취하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